자, 오늘 설교 사도행전 열 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지난 주일에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투옥에서 풀려나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협박을 또 있었던 일을 다 전하자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대주제여, 믿음의 공동체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사내들인 공의 권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주권을 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시편 2편을 꼭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였다. 두 번째는 그냥 고작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위협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도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위해 담대함을 위해 그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은 응답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 후에는 정말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자신이 한 기도의 응답을 자신이 받은 것이죠. 자신이 그 기도응답을 위하여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응답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용기를 위한 기도, 응답하는 기도,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또 기도 합주회가 있어서 수목금 3일 저녁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첫날은 개인 기도하는 방법, 또 둘째 날은 중보기도 공동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 셋째 날은 우리가 배운 것 복습하면서 이제 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가 입이 열어지고 또 기도의 숨통이 트이고 기도의 불꽃이 붙여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각자 가정에서 각자 또 목장에서 각자 부서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5장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틀어 가장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뭐 내용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임으로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4장까지는 너무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첫 박해가 왔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5장을 딱 접어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전에 4장 마지막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4장 32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근데 5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끔찍한 안타까운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 불미스러운 사건. 그런데요, 이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참 역사가예요. 우리 같으면 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해가지고 숨기고 기록 안 하고 좋은 사건, 멋진 사건, 놀라운 역사만 기록할 텐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연약함, 이런 죄 다 기록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소유를 팔아,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다. 근데 왜 팔았을까요? 바로 암맥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장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설명되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각자 자기의 집도 팔고 그리고 밭을 팔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내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필요를 보충함으로 공평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그런 헌신을 하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38절, 36절,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거를 위해서 지금 밭을 판 것이죠. 바나바가 헌신하는 것도 잘 보았고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소유를 판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팔긴 팔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밭을 팔아 내는 과정에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어요. 여기 밭을 판 그 값에서 이제 얼마 일부를 감추고 이제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성령께서 알게 하셨겠죠.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을 책망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유, 진짜 베드로가 책망하듯이 우리 집사님 힘차게 해주셨어요. 야, 이런 식으로 아주 책망을 강하게 했을 거예요. 3장 그 5장 3절부터 뒤에 4절 5절 계속 보면 사도 베드로의 질문이 계속돼요. 3절에만 질문이 3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어째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둘째, 왜 성령을 속였느냐. 셋째,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왜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감추었느냐라는 거예요. 감추었느냐. 근데 이 단어가 2절에도 또 나와요. 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라는 헬라어가 써요. 근데 이 감춤에라는 이 단어가 2절과 3절에 똑같은데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한 번 쓰여요.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수아 7장에 요수아 7장에 아간이 범죄할 때 바로 그 아간의 범죄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자, 요수아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탈취하다 그리고 착복하다 감추었다라는 그 단어가 70인역에 여기에 또 그 한 번 딱 쓰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이제 막 정령하고 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 탈취물을 전리품을 일부를 착복한 것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걸 뭘 보여줍니까? 이 표현은 아나니아의 범죄가 마치 구약의 아간의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숨기는 하나님의 것을 절취하는 잘못된 죄악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한 행동이 어떤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면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이건 속인 것이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며 그 아나니아의 행실이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이 책망을 듣자마자 엎드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메고 나아가 장사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장례를 치렀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어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유대의 간략한 장례식은 2시간이면 끝난대요. 이렇게 장례를 마친 것이죠. 이제 그 뒤에 7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등장을 해요.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이제 일이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제 가서 이렇게 헌금도 내고 어떻게 박수 받고 있나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의 소식과 장례 소식을 어쩐 일인지 듣지를 못하고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베드로는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사실 삽비라에게는 어떤 기회였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그때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데 뭐라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삽비라는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죠.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을 말하자 베드로는 9절처럼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에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삽비라의 거짓은 여기 뭐라고 또 설명했냐면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한 것이다. 너가 거짓말한 것은 성령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심판 메시지를 듣자마자 삽비라는 엎드러져 죽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죄로 삽비라는 남편을 이어서 숨을 거두고 말죠. 그리고 역시 또 젊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 남편 아나니아 옆에 삽비라가 장사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처분한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교회에 바친 것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남의 다른 사람들 재물을 탈취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단지 스스로 처분한 재산의 일부만을 내었다고 이렇게 심판하시나? 아니, 하나도 안 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건데 왜 이러실까? 만약에 이런 기준이라면 이 시대 살아남을 성도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안 드세요? 어린 시절 여러분 기억 있으시잖아요. 어린 시절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엄마가 주일학교 갈 때 헌금하라고 100원 주잖아요. 100원 주면 교회 가던 길에 조그만 구멍가에 가서 뭐예요? 100원 내고 그걸 깨가지고 50원짜리 깨끼 사 먹고 그리고 나머지 50원만 갖다 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시간 가슴을 쓸어내실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일. 만약에 이게 요즘 기준이라면 정말 어떤 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렇게 아나니아의 범죄, 삽비라의 범죄를 다루시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어디에 자꾸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냐면 이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돈을 반만 내어서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반만 내서 심판받는 것 같은데 그 행위 속에 내재된 심각한 범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뭘까요? 범죄가, 그들이 행한 범죄가 뭘까요? 이게 오늘 목장모 나눔 1번 질문이에요. 그들의 범죄가 뭘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 소유를 판 돈을 다 내지 않은 것,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소유를 판 돈을 다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죄입니까? 일부만 내고, 일부만 냈는데 다 낸 것처럼 속인 것. 반만 내고 일부만 낸 게 죄가 아니라 일부만 내놓고 다 낸 것처럼 속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 즉 베드로가 지금 집중해서 말하는 건 착복의 죄가 아니라 위선의 죄, 거짓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기를 봐야 돼요. 가만히 지금 4장부터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왜 이렇게 아예 안 팔았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팔고 팔아 또 다 내기는 아까우니까 반만 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 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들의 동기가 뭘까요? 예, 사람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 그렇게 자기 바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리고 박수하고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칭찬과 존경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갈채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명예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도 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건 뭐예요? 희생 없는 갈채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헌신 없는 안락을 원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의롭고 희생적이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명예욕, 그 욕망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부부가 일심동체로 속이는 아주 비극적인 연합, 참담한 의기투합이 일어난 것이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더라면 둘 다 죽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한마음이 돼가지고 공모하다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아, 과시적인 섬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들은 인정의 우상에 그만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 본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아, 이런 삽비라가 받은 이런 유혹은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이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인정욕과 명예욕 말입니다. 그 유혹은 저 사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지 그 본질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참된 헌신, 참된 충성, 참된 섬김을 하는 건 나도 저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 그게 아니라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저 사람처럼 나도 칭찬과 존경을 받고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에 보이는 외향만 따라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국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도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잘 섬겨야지. 사랑받는 공동체로 내가 헌신하도록 나도 저분들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직분을 마치 감투처럼 생각하고, 아, 나도 이제 이만하면 나도 이제 때가 되었는데 왜 나 저 직분 자리, 직분에 나를 안 뽑아주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동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직분에 오르면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찬하고, 야, 저 자리에 있으니까 저렇게 존경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그걸 먼저 생각한다면 이미 뭡니까? 그 사람은 인정의 우상, 명예욕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정의 우상이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 앞에 자신을 제대로 노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려는 우상이 인정의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가만히 보면 이런 종교적인 경쟁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인정의 우상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많기로는 가장 목사가 제일 많겠죠. 목사에게도 종교적인 경쟁심과 인정의 욕망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싶은, 제가 제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김정일 아닙니까? 유명해도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좀 합동에서도 유명한 사람, 교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교회가 좀 커가지고 저 사람 목회 성공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 야, 저분 설교 참 잘한다, 정말 은혜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솔직히 제 안에도 저 밑에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돼서 정말 열심히 좋은 동기가 되면 모르겠어요. 좋은 동기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우상이 되면은 그것이 인정이 우상이 되면은 이제 그 인정 우상에 끌려서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생각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인정 우상은 뭡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나는 저 공동체에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이 일에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라고 거기에 목을 걸면 이제 그것이 인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팔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팔고 그 바나바와 그 갖다 바친 사람들이 받는 그 존경과 박수갈채를 자신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인정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영적인 실력은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갈망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갈망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아주 우리의 눈을 확 띄워주는 관점으로 인도해요. 뭐냐면은 이 인정 욕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있었던 인정 욕구가 도대체 어떻게 사탄의 역사에 이게 쓰임 받는지를 기록을 해놔요. 여기 사도 베드로가 5장 3절에 한 말을 잘 봐주세요. 여기 뭘 강조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단순히 네가 왜 거짓말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 배후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 가득하여는 충만하여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사탄 충만이에요. 지금 사탄이 충만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인정욕구,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인정욕구를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한 매개체로 촉매제로 사용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사탄의 전략은 뭐야? 아까 사장에 보면 교회 외적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그것이 안 되자 이제 또 전략을 바꿔서 이제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부의 거짓말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그 사탄의 공격이 지금 있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지금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공격이지만 지금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이 지금 예수님을 본 지 얼마 안 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지금 이런 시험을 받는다면 이 시험을 받는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발을 빼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지 못한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공모를 얼마나 오래전부터 했겠습니까? 서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언제 팔 것이고 어떻게 하고 그 계획하는 동안에 그들의 심령이 평안했을까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찔렀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줬을 것. 그때 돌이키고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모든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심지어 베드로 앞에 섰을 때 가졌던 회개의 기회. 우리는 이제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회개의 기회도 없이 바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무려 6번의 질문을 해요. 6번의 질문을 계속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중간에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라면 아나니아가 살았을 텐데 그 회개를 놓쳐요. 물론 삽비라도 이것이 전부냐 땅판값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가 회개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았다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른 뜻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은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싸움이 없어지고 사탄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이런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정욕구, 우리의 안전욕구 이런 걸 해서 촉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역사, 마귀의 시험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사탄에게 자신의 주권을 다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왕노로 타시도록 걱정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주인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따라 사탄을 따라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가 왜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사탄이 죄로 시험하지만 그것을 거절할 책임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나니아는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위선, 불신, 탐욕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사탄은 그런 자들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껏 시험하고 지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려는 데까지 데리고 가려는 그런 사탄의 그 전략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눈을 떠서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깊은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탄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도록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본 것은 자 이제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었는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때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이렇게나 냉정하고 단호하게 처리를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분명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범죄가 아까 구약의 어떤 범죄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도 가나안 땅의 첫 승리를 하고 이제 첫 정복전쟁을 시작해 나가려 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도 뭐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출범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첫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이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도 그 첫 번째 중요한 그 출발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에 그 초고층 건물을 많이 져요. 예전에 63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뭐죠? 네, 롯데타워. 서울 뭐 웬만한 곳에서는 다 보입니다. 롯데타워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롯데타워 끝까지 보면 돈 내야 되는 거 아세요? 예, 몰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롯데타워 이렇게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요즘에 그 최신 공법들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우리 여기 건축 전문가들도 아마 계신데. 그래서 지진이 있으면 그 지진을 대비한 지진 설계도 해야 되고,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내풍 설계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물에 이제 밑에, 이제 1층부터, 지하를 거쳐 1층부터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똑바로, 이게 비스듬히, 전 늘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올렸을까? 어떻게 똑바로 올릴까요? 나중에 유소상 권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보니까 GPS, 인공위성 GPS를 가지고 그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GPS를 이용한대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한대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만,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처음 쌓기 시작하는데 기초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처음에 뭐 1cm, 아니 뭐 1cm 정도 괜찮겠지. 아, 한 1m 정도에서 1cm만 만약에 어긋나면 이게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뭐 이게 한 5m 정도 이렇게 아주 이 너무나도 이 격차가 너무 휘어져서 건물이 똑바로 설래야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기초부터 바르게 세워야만 그 건물이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막 출발했어요. 교회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출발했어요. 교회됨의 기초가 이제 단단히 세워졌는데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런 사탄의 역사, 그 내부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내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정결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거룩성을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정결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한 경고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진군을 해나가는 그 복음의 이제 핵심 본부예요. 중심입니다. 근데 본부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지금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거 너무 과한데 심판이.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아, 너무 무서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린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를 짓는다고 더 이상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죽지 않죠. 이런 일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이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살았어도 죽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이 된다면 일이 될수록 그것은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제목이에요. 우리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번 기록돼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도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11절 말씀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니라. 이 일로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뭡니까?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부하지. 우리 너무 좋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무리 손주가 어린 아기 손주가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할아버지를 만만히 보고 할아버지의 턱수염을 땡기고 할아버지 뺨을 때리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기라면 그럴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된 손자가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아버지 속이고 뺨 때리고 막 턱수염 땡기고 그런다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겠죠. 경건한 두려움. 그래서 이번 주 요절처럼 빌립보 22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선배가 있죠. 요셉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다. 우리 같이 죄짓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했던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세 가지. 오늘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안 했어요. 일부러 한번 안 해봤어요. 네, 마지막 끝날 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시도록. 자, 같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일부를 낸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낸 것처럼 속인 것이다. 재산을 많이 냈고 조금 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그들의 죄라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의 시험과 역사가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라.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사탄의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미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거룩함을 단호히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 되어 서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단호히 심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깨달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